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미한 두 정상이 35분간 통화하면서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을 활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는 말을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관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이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양국 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 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의제와 의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실무단을 이끌고 있는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19일 미국 측과 의제 협의를 위해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이 동행했으며 이들이 19일 오후 출발하는 하노이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번 주 북한 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비건 대표의 출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되며 21일부터는 고위급 후속 협상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양측은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중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제공하려던 최첨단 방공미사일 S-400이 자연재해로 공급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S-400 미사일을 실은 선박이 지난해 3월 중국으로 향하던 중 영국 해협에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거센 폭풍우로 인해 러시아는 결국 운송하던 모든 미사일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는 다시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어 두 척의 배로 중국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의 드미트리 슈가예프 총장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에 대한 S-400 미사일 공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첫 번째 외국 국가입니다. 앞서 중국은 2개 포대 분량의 미사일 128기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S-400 미사일 도입과 관련 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관영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물라야만 하다 대사의 말을 인용해 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아시아게임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화요일 대법원에 다시 모습이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85살 최고령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해 말 폐암수술 받은 후 집에서 회복 중이었는데요. 8주 만에 대법관석에 앉은 겁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관에 취임한 이후 25년 재임 기간 중 긴즈버그 대법관이 재판에 불참한 건 지난 1월이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여성의 권리 등 진보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긴즈버그 대법관은 민주당원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고요. 지난해 말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삶을 담은 기록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워낙 고령에다 여러 차례 암수술 또 지난해 낙상사고까지 겪으면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일 긴즈버그 대법관이 물러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해 대법원이 한층 보수 우위로 기울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은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긴즈버그 대법관은 요즘에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1.6km를 걷는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은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4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낮까지 북부 산지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2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5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6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젊은 시절 활약상을 그린 할리우드 영화 이 성에 근거하여 On the Basis of Sex의 삽입곡인데요. 힘들지만 변화의 때는 오게 돼 있고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고 노래하는 Here Comes the Chang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Oh, one day I'll be gone. The world will keep turning. I hope I leave this place better than I found it. Oh, it's hard, I know it's hard to be the lightning in the dark. Hold on tight, you'll be alright. You know it's time. Here comes the change. We're coming of age. This is not a phase. Child, I hope they live to see the day that everyone's equal. Oh, it's hard, I know it's hard to be the right inside the wrong. Hold on tight, we'll be alright. You know it's ti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부를 상대로 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9일 워싱턴에서 재개되고요. 이어서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IS에 합류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논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방문했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저녁 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에서 이 베네수엘라 군부를 향해서 직접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not hide from the choice that now confronts you. You can choose to accept President Guaido's generous offer of amnesty.
당신들은 지금 마주한 선택에서 숨을 수 없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부를 향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가족 동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의 사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선택은 마두로 정권을 계속 지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빠져나갈 길도 없다.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 공식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퇴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물러서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이 한 나라 두 대통령 이런 상황인데요. 베네수엘라 정부 마두로 정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이 나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면서 베네수엘라 군부가 단합해서 여기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이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 군부 대다수가 마두로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 군부가 이 석유산업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입김도 셉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군부의 불법적인 특혜에 대해서도 이날 연설에서 경고했습니다.
And we know where they keep the billions of dollars that they have stolen. Incredibly, there are members of the Venezuelan military.
베네수엘라에서 수십억 달러를 훔친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디에 숨겼는지 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인 페트롤레오스 대 베네수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베네수엘라 군부는 쿠바군에 의해서 조종되고 쿠바 용병의 보호를 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미래와 생명,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함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군부를 상대로 이 마두로 정권에게서 등을 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쿠바군에 의해 조종받고 보호받는 한 사람이라면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남미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쿠바는 이 니카라과와 함께 현재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이 중남미 지역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영웅이 아니라 쿠바의 꼭두각시다라면서 이 같은 흉측한 동맹은 이 두 나라의 독재를 허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날도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요. 하지만 모든 선택지에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날 트럼프 대통령 연설장에 모인 사람들도 대부분이 중남미계 사람들이었다고요.
네. 이 쿠바와 베네수엘라 이민자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이 플로리다 주는 이 중남미 출신 이 거주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남미 사회주의 정권을 겨냥해서 이 강력한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이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We know that socialism is not about justice. It's not about equality. It's not about lifting up the poor.
사회주의란 이 정의와 평등, 빈곤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힘과 권력을 위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남미의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 역시 사회주의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9일 재개되는군요.
네, 19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백악관이 18일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차관급 협상이 선행되고요. 이어서 21일부터 이틀 동안 장관급 고위 후속 협상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 워싱턴 회담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결정된 거였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의 협상이 진전을 이룬 데 이어서 다음 주에 추가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측이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좋은 협상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이번 후속 협상에는 누가 나서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이 나서고요. 중국 측에서는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이틀 동안 무역협상에 나선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의 경제칙사라고도 불리는 류허 부총리 다시 워싱턴에 방문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이 모두 수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합의가 이번 협상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흐름은 이 두 나라가 모두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고요.
네. 앞서 전해드린 18일 마이애미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을 기대하지 않았었다면서 스스로에게 이번 협상에 공을 돌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과 별도로 지금 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 문제도 양국 간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로 전 세계에서 5세대 이동통신 구축망 사업의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인 화웨이 제품이 이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는 또 이 회사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과 또 계열사 등을 돈 세탁, 금융사기, 또 미국의 대일한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멍 CFO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화웨이사는 미국 정부의 스파이 의혹을 일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 무역 갈등과 화웨이 기소 문제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화웨이 창업주가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19일 방영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런 회장은 또 화웨이의 기술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런 회장은 줄곧 화웨이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런정페이 회장은 멍완저우 재무 책임자의 체포는 정치적인 동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멍 최고 재무 책임자는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초돈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슬람 극렬단체 IS에 합류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국제 현안이 되고 있다고요?
네, 한때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상당한 영역을 구축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최근에는 크게 위축됐는데요. 그래서 이탈자들도 늘어나고 또 미국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에 생포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IS에 합류했던 외국인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이 속속 밝히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논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샤미마 베굼이라는 이 영국 출신 19살 여성이 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 런던에 살던 배구음은 이 15살이던 지난 2015년 학교 친구 두 명과 함께 IS 점령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국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는데요. 얼마 전에 이 쿠르드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시리아 동북부 난민 캠프에서 현지 취재 기자에게 발견됐습니다.
네, 자 4년 만에 난민촌에서 발견된 배구음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발견 당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동안 두 차례나 출산 경험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낳았던 두 아이는 모두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다고 이 배구미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그럼 IS 요원의 아이들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 출신 IS 전투원과 결혼해서 그동안 평범하게 지냈다고 배구미 언론에 말했는데요. 이 세 번째 이번에 낳은 아이는 안전한 영국에서 키우고 싶다면서 귀국을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회는 이 배구음을 IS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배구음의 가족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배구음이 철없던 시절에 IS의 꿰매 넘어갔고 직접 테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 새로 태어난 아기가 이 좋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국에서만 최소한 900명이 이 IS에 그동안 합류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900명 가운데 145명 정도가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자도 50명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IS에 갔을 수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왜 IS에 합류를 한 거죠?
예, 이 IS가 한창 세력 확장에 몰두할 당시에 선전 매체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모집했는데요. IS에 합류하면 뭐 집도 주겠다, 자동차도 주겠다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 넘어가는 외국인들이 이어졌는데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 심지어 17살 한국인 소년이 IS에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었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그렇게 IS에 동참하면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예, 남성들의 경우는 대개 전투원이 됐습니다. 예, 성스러운 이슬람 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의 지하디스트라고 불렸고요. 여성들은 이들 IS 요원들과 결혼하는 지하디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IS 세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외국인들이 다른 요원들과 함께 붙잡히거나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유럽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소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라는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위터에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리아에서 붙잡힌 외국인 IS 전투원 800여 명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가 송환받아서 재판에 회부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었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네,
미국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최근 언론의 이 논쟁거리는 이 엘라베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19살에 IS에 합류했던 24살 여성 호다 무타나라는 사람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당시 IS에 쇠뇌를 당했었다면서 이 과거 행적을 후회하는 심정을 얼마 전 현지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 무타나는 18개월 된 아들과 함께 미국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구선거구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세우기 위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 소송이 제기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주도해서 모두 16개 주가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려고 대통령이 이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소송을 낸 주 정부 가운데 메릴랜드 주를 빼면 모두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자 소송을 낸 원고 측이 내세우는 논리는 뭔가요?
네,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잊지도 않은 위기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어 베세라 법무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베세라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not 9/11. This is not the Iran hostage crisis of 1979.
네. 현재의 상황은 9.11 같은 테러도 아니고 지난 1979년에 발생한 이란 대사관 인질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국가 비상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소송을 낸 원고 측은 또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경장벽 건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미 책정된 예산을 끌어와서 이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쓰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인데 그럼 이게 불법이라는 그런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이 원고 측은 소장에서 연방헌법은 예산 작성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법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확보할 국경 장벽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네, 다른 분야에서 끌어올 예산이 67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 또 연방의회가 최근에 통과시킨 지출안에 포함된 예산이 약 1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장벽 예산으로 약 80억 달러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전용할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이 인데 국방부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소송을 낸 원고 측은 해당 분야 예산을 전용하면 공공안전과 재정건전성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연방의회가 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57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연방의회는 2019 회계연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약 14억 달러가 조금 못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이른 거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겨냥한 소송이 더 나올 것이라 말도 있던데요.
네, 이미 지난주에 몇몇 민간 단체가 소송을 냈습니다. 이 또 국경 장벽이 들어서는 곳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소송을 냈거나 앞으로 또 낼 예정이고요. 민권 단체인 미국 시민 자유 연맹 ACLU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기자 회견에서도 소송이 나올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이 나와서 1심이나 2심에서 져도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고려한 것 같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보수파인 닐 고서치 그리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임명했는데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 구도가 보수 5대 이 진보 3입니다. 이렇게 보수 우위니까 연방 대법원이 국가 비상사태 소송에서 이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18일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열린 국경을 원하는 민주당원들과 급진 좌파들의 주도 아래 1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제구 연방 항소 법원에 있는 곳에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제구 항소 법원이 편향적이라면서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악관 측은 앞서 이 최근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 조직인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에 따르면 지난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모두 60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18일에 국경 장벽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도 있었죠.
네, 이곳 워싱턴 DC와 시카고, 뉴욕 등 이 몇몇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대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하고 장벽 건설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늘었군요.
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9일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런 사실을 알렸고요. 버몬트 지역 라디오 방송 또 CBS TV에 출연해서 출마를 확인했습니다.
Hi, I'm Bernie Sanders. I'm running for president and I'm asking you today to be part of an unprecedented.
네, 샌더스 의원이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미 전역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풀뿌리 운동에 동참하라면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의원의 대권 도전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 샌더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3개의 주에서 승리하며 민주당도 전당대회까지 버티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당연시됐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힘들게 했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2016년에 시작한 정치혁명을 완수하자고 19일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네, 자 샌더스 의원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올해 77살이고요. 동북부 버먼트주 이 버링턴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06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또 당선이 됐는데요. 지난해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함께 활동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민주당 가입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민주공화, 이 양당 체제가 워낙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소속으로 도전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샌더스 의원도 이 민주당 경선에 나오는 건데요. 무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이 뭐 샌더스 후보가 4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 무료 공립대학 교육, 시간당 $15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죠.
네, 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될 텐데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해왔습니다. 19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bsolutely imperative that Donald Trump be defeated.
네,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는데요. 또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성차별주의자이며 외국인 혐오주의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샌더스 의원의 출마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성명을 냈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이미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에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샌더스 의원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젊은 민주당 의원들과 또 샌더스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사실 지난 2016년에 샌더스 의원이 정책이 예상 외로 큰 호응을 받으면서 민주당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뭐 지나치게 진보적이라고 여겨졌던 이 샌더스 의원의 정책을 수용하는 그런 민주당 정치인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이 카말라 해리스, 커스틴 질리브랜드, 코리 부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이 샌더스 의원이 추진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요. 에이미 클로버처 상원의원은 $15 최저임금 인상 법안 발의에 또 동참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10명이 넘는 정치인이 민주당 경선 도전 의사를 나타냈는데 그 가운데서 샌더스 의원은 그래도 지명도가 가장 높은 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아직 출마를 고려 중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외하면 뭐 가장 잘 알려진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샌더스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바이든 전 부통령 다음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16년 경선 때처럼 높은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나이가 또 워낙 많은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샌더스 의원과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선거에서 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이날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킴 스트라우 선관위원장은 증거를 볼 때 제9 선거구 부재자 투표에서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구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마크해리스 후보 쪽 활동가인 레슬리 맥크레 다우리스 씨가 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모아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네, 자 부재자 투표용지는 본인만 손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투표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을 대리하는 사람만이 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만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우리스 씨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가서 부재자 투표용지 1250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다우리스 씨는 부재자 투표용지 50장을 모아오면 $125를 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다우리스 씨 측이 이렇게 불법으로 모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재했다는, 기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기표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서명란 등 이 비어있는 곳을 임의로 기재해 채웠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편 다우리스 씨 측은 이날 청문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증언하진 않았는데요. 다우리스 씨는 이 증언 조건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해리스 후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리스 후보 측은 전혀 몰랐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승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이 선관위 측도 다우리스 씨와 해리스 후보가 직접 연관돼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구선거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의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의 댄 크레디 후보의 900표 정도, 905표로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선거 부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는 이제 승자를 공포하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네. 자,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실제로 있을까요?
네, 재선거를 하려면 선관위원 이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지금 선관위원이 민주당이 3명, 공화당이 2명이라서 이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척 베리가 부릅니다. 특별히 갈 데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긴다고 노래하는 No Particular Place to Go 들어보시죠. Riding along in my automobile, my baby beside me at the wheel. I stole a kiss at the turn of a mile. My curiosity running wild. Cruising and playing the radio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Riding along in my automobile, I was anxious to tell her the way I feel. So I told her softly and sincere, and she leaned and whispered in my ear. Cuddling more and driving slow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Place to go. So we parked way out on the Kokomo. The night was young and the moon was gold. So we both decided to take a stroll. Can you imagine the way I felt? I couldn't unfasten a safety belt. Riding along in my calaboose, still trying to get her belt loose. All the way home I held a grudge for the safety belt that wouldn't budge.
cruising and playing the radio, with no particular place to g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노예제에 반대하는 캔사스 주민들은 별도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캔사스 주지사에게 캔사스 내에 있는 군기지 두 개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폭도로 변해 공격을 감행했고 건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캔사스 준주의 이 유혈 사태를 피해 캔사스라고 부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1856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진 No Nothing당, 이렇게 세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임스 부캐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신생정당인 공화당은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요. 캘리포니아주 출신 존 프레몬트 상원의원을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프레몬트는 미국의 서부를 개척한 주역으로 젊고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의 No Nothing당은 이민을 비난하는 정책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노예 문제에서 북부와 남부 당원들의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당 자체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후보는 No Nothing 당원이 아니라 휘그 당원인 밀라드 필모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북부 지역 당원들은 필모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며 No Nothing 당을 이탈해 공화당 후보인 존 프레몬트를 지지했습니다.
1856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와 공화당의 존 프레몬트 후보의 대결이었습니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존 프레몬트 후보는 남부의 노예주들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요. 북부주에서 얻은 표가 전부였습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는 남부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부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표 결과 결국 민주당의 제임스 부캐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70살이 다 된 노인이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고 국무장관과 대사를 지냈습니다. 부캐넌은 노예 문제에 대한 분쟁에서 남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북부는 남부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북부가 너무 과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남부를 압박하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부에서 노예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간섭을 한다면 남부에서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남부 입장에서 보면 연방을 탈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니까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노예 폐지론자들이 침묵하기만 하면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프랭클린 피어스 전 대통령이 각 정파를 골고루 기용했기 때문에 분열의 골만 깊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만 강요를 구성해서 단합을 이루려 했습니다.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육군장관, 내무장관, 심지어 우정장관까지 모두 남부 출신을 임명했고요. 북부 출신도 남부에 대한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1857년 3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예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북부는 노예가 합법인 노예주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새로 편입되는 준주의 노예제도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중국에서 노예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노예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노예제 문제는 준주의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북부건 남부건 선량한 미합중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법원의 판결은 수용할 테니까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노예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 시기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던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주에서 어느 육군 군의관에게 팔린 흑인 노예였습니다. 군의관은 4년 동안 드레드 스코트를 데리고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 준주에 살았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 법원에 자유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일리노이주와 위스콘신주에서 살았습니다. 1820년 미주리주 타협안에 따라 이 두 지역은 노예제가 불법인 주가 됐고 저는 4년이란 시간을 노예제를 금지하는 주에서 살았으니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미주리 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상고됐고 미주리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이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라고 합니다. 미주리 법원이나 미주리 대법원이나 다들 법을 잘 알고 배운 것도 많은 분들 아닙니까? 저같이 평생 일만 하고 못 배운 무식쟁이도 아닌 분들이 같은 법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다들 하나같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제발 연방 대법원에서 제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다리를 영어로 bridge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표현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bridge가 들어간 표현들 배워볼까요?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미리 걱정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그때 가서 생각하다, 일이 닥칠 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일이 닥치면 그때 생각할 거야. Burn bridges. 직역하면 다리를 태우다는 뜻인데요. 돌아갈 길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다 또는 관계를 망가뜨리다는 뜻인데요. 직장을 그만둘 때 일을 좋게 끝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You should never burn bridges with your boss. 상사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좋아. Water under the bridge. 직역하면 다리 아래 있는 물이죠. 물처럼 흘러간 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We had problems, but that's water under the bridge now. 우리는 문제 있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ll cross that bridge when I come to it. You should never burn bridges with your boss. We had our problems, but that's water under the bridge now. 오늘은 bridge가 들어간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칼 더글러스의 노래입니다. 중국 전통 무술인 쿵푸를 하는 사람들을 그린 노래인데요. 쿵푸 파이팅 전해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There were funky China men from funky Chinatown. They were chopping them up, they were chopping them down. It's an ancient Chinese art, and everybody knew their part. From a fainting to a slip, and a kicking from the hip, everybody was kung fu. Those kids were fast as light.
voice of America.